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하다는 걸 이집트를 보면서 느낍니다. 옛날에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 왕의 자리가 어찌 보면 이집트 대통령의 자리일 텐데 요즘에 와서 보면 큰 소리치다가 내려앉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결국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허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큰 소리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강건하고 또 굳세게 은혜를 받들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뭘 해결해 볼 수 있다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때는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바울사도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빠져나올 만큼 아시아에서 당했던 견디기 힘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연약함 때문에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능력의 사도인 바울사도가 주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경험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현재와 미래도 역시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위기와 절망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자신을 도울 것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확신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지혜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진실함과 신뢰로 의지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주님께서 빛이시고 진리이신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위기에 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은 절대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1세기만 해도 복음의 시초였기 때문에 카타콤 같은 로마의 지하 무덤에 살면서 신앙을 지킨 주님의 백성들을 당시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곡식을 주기도 하고 도왔던 것은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자신들이 그들의 믿는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다신교적인 생각들에서 그렇게 했고 또 복음의 시초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는 것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도 없고 도움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환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도울 수 있을 때 계산 없이 돕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의 고백처럼 사람들 상호간에도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것이 알량한 인간의 지식입니다. 이래서 안다고 결혼해놓고 새롭게 눈을 뜨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부부싸움도 잦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성경과 하나님께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도 역시 부분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싸움보다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저 사람은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실망이 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와 절망이 올 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세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참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종배나 여러분 같은 사람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별로 호소력이 약하겠지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고치지 못할 병을 고치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고요하고 평안할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가 등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추격과 핍박으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게도냐를 거치면서 과거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추억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데까지도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8절에 그랬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 소망을 잃을 정도에까지 이르는 어려움을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 자신도 겪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난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일사천리 아무 어려움 없이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질곡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질 때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하지 않고 낙담치 않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다운 모습은 이 환난조차도 내어놓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의 자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환난을 당한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돌아봄으로써 지금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자긍심과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라고 그랬죠. 예배 시간에나 언제나 모임 시간에 어려운 사람들의 환난을 먼저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란이나 어려움을 그것이 마치 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쉬쉬하는 그런 것들은 진정한 나눔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춰둬야 할 어려움도 없고 그것을 들으면서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놓고 기도하고 나눔으로써 환난이나 고통이 반감되는 그런 경험은 성숙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또 다른 교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서 고통을 내놓는 것이 부끄럽고 그런 것들을 흉보는 유치한 모습은 벗어야만 할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으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내가 이제 순교를 하나 보다. 천국이나 기대하자. 그럴 정도까지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9절에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않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숨기지 않는 소탈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열린 삶이라야 고통은 반감이 되고 기쁨은 증가할 수 있는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자신을 내어놓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머리나 현실을 더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의 힘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게 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해볼 만한 것이 없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이 아마 뒤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대단히 힘겹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 말이죠. 그럼에도 이 두 번째 단락은 더 진보된 신앙적 권면과 고백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우리 모두의 고백은 과거나 현재와 미래의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지속됨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과거, 현재의 미래가 있습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망과 고통에서 건지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에 닥치는 어려움도 이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미래에도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천후 믿음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이게 뭡니까?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일한 분에게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기는 것이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역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같은 고백을 가능케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것은 생명의 고난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육신 속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나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아직 바라시는 것이 있구나. 이런 고백으로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는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지고 계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서로의 도움이 나눠지게 되는데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도움이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우들에게까지 우리를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상호 간의 기도의 효력이 적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원리를 나누고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소가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보다도 우리 공동의 목적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순환의 흐름이 반복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 소화하고 해결해 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공통의 과제의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일꾼들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얻게 되고 그 은사를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그 은사를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복의 교통과 은혜의 나눔이 원활하게 나눠질 때 교회는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다 전하고 났는데 우리 박성은 형제가 메시지를 녹음한 것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컴퓨터가 다운이 됐는데 아마 3분의 1은 녹음이 안 됐을 겁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진짜 3분의 1이 녹음이 안 됐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저를 통한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 책상에 앞에 놓고 또 3분의 1을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제 혼자 한 그 메시지하고 뒤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 메시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일지라도 혼자서는 설교 못합니다. 바로 나누는 교통이 있을 때 박진감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위력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늘 고백하는 것은 제 혼자 말씀을 앞에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여기서 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데서 이렇게 나눔의 귀중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서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조심성을 필요로 하는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아직 천국이 아닌 세상에서 고린도 교우들을 대하는 사도의 경건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을 대해야 될 경건을 본받는 것이죠. 비록 오해도 많고 경건치 못한 면도 많은 고린도 교우들, 그러나 사도는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대하여, 여러분 또 각자가 우리 교우 전체를 대하여 또 각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 천국이 아닌 세상에서 고린도 교우들을 대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인데 비록 오해도 많고 경건치 못한 면도 많은 고린도 교우들, 그러나 바울사도는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행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오히려 자신에게서 거절되는 것은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세가 자신에게 경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대상의 반응에 관계없이 다만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로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하늘의 예우로 대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화평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긍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렇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의 말이고 세상의 원리의 말로서 상대의 반응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하는 모두가 될 때 교회는 벌써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꼭 같이 통하는 네가 극하니까 나도 극하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상대가 어떤 반응으로 나오든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응하는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이치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우들 중에는 바울의 반대자들의 논리에 따라서 바울의 편지가 진실치 못하다는 비판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드러난 것 외에는 다른 의도가 전혀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위에 어떤 복선을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불쌍한 겁니다. 가련한 거죠. 하나님의 종은 진실하게 자신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산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저 말을 하는데 저 뒤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어때요? 듣는 사람도 불쌍한 것이고 말하는 사람도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에서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단순하고 순수한 교제 속에서의 서로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드러난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전혀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13절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서로의 오해가 풀리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부분적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서로의 진실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어찌 보면 바울 사도의 서글픈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현실의 그런 서로의 교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기대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이 들어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 사도의 같은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을 보다 소망적으로 기대하는 신앙의 사람 바울을 보는 것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 사도는 확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고린도 교우들이 자신 때문에 생겨났고 그리고 고린도 교우들이 지금은 대부분이 바울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런 오해까지도 완전히 풀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이죠. 사실 이것을 기대하긴 하지만 주님의 나라야 진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후회할 일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작에 저걸 알았더라면, 저걸 믿었더라면, 그렇게 지금 진실을 알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후회할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진실된 사람을 오해하고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참으로 그것은 안타까운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오해와 아픔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것이 서로에게 큰 복일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마지막을 기대하면서까지 진실한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고백은 우리의 교회에서는 없어야 할 그런 고백입니다. 안타까운 오해와 아픔보다는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 소화하고 해결해가는 교제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이 교회라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서로가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 오실 때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부터 나눠가고 또 서로 교제해가는 그런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